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 41분에 발사한 한 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자강도의 모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에 떨어지기까지 약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 14형을 뛰어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약 45분간 비행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 수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것보다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는 것보다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긴급 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나라 군 당국은 성명에서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덤포드 의장과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미한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 의회 러시아 제재에 대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미국의 각종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9월 1일까지 현재 외교 인력을 455명으로 줄여야 하며 모스크바 인근의 미국의 휴양시설과 창고 건물도 비워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마리아 올슨 미 대사관 대변인은 존 테프트 미 대사가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통보에 대한 검토를 워싱턴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28일 북한 최고 지도자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정식 재판을 10월 2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씨는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BX로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난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난민촌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젤리노 알파노 외무장관은 프랑스가 즉흥적으로 그 같은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확한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비판을 삼갔지만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마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이달 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4일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로 보류했던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23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이달 초 ICBM을 발사한 지 24일 만입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BOA에 북한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 41분, 한국 시간 오후 11시 41분에 발사한 한 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 미사일이 예상했던 대로 ICBM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자강도의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에 떨어지기까지 약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이번 발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데이비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며 미국은 어떠한 공격이나 도발에도 미국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는데 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고도 약 3,700km, 비행거리 1,000여km로 사거리 기준 시 지난번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며 미한 당국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탐지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으며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약 45분간 비행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거듭되는 도발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곧바로 미사일 분석에 들어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전격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이 자강도에서 더구나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로 보류했던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것보다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4일의 도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정권이 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이런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는 건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 정권의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대화 메시지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 제안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1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잔여 발사대 넉 대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무력 시위 전개를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미 간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긴급 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나라 군당국은 성명에서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덤포드 의장과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미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며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을 끝내기 위해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은 27일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The yeas are 98, the nays are 2. The bill is passed.
세 나라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북 제재에는 대북 원유 제공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통합 제재 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대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룰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26일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에 나선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s dangerous provocations in its path to nuclear weapons and a delivery system to be able to deliver that nuclear weapon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we have.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능력 개발 노력에 대응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nuclear capabilities must be countered. We must take a stand against its horrendous human rights record.
이번 법안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구체적인 북중 교역 현황을 제시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We know that in China there are over 5,000 businesses still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China is responsible for 90% of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5천 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 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부르며 그를 막고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work has to be done to stop this madman in Pyongyang, and we've got more work to do.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a change from previous practice. We have opened up a global pressure campaign.
손튼 대행은 27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예산심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북한을 상대로 국제적인 압력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런 압박을 통해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확산망과 경제망, 금융망을 조이면 북한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떤 때는 중남미까지 다른 거래처를 찾아 이동한다며 이 같은 대북 압박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 같은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예산에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It reflects the operational costs of our prioritization of the North Korea issue in our bureau.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드는 행정 비용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의회에 2018 회계연도 동아시아 태평양 예산으로 7억 1,7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는 북핵 위협 대응과 영내 지도력 유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퇴치,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북한 여행 통제법을 채택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s, the ayes have it, and the items considered in block are agreed to.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예외적으로 북한 방문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입니다.
Make sure that aid workers, journalists, NGOs, and experts are able to travel.
셔먼 의원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금지해야 하지만 구호 요원, 기자, 비정부 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안과 또 달라진 부분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렇다고 판단되면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고 방북하더라도 북한 방문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심의에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채택된 재승인 법안 수정안은 특히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재미 한인의 북한 친지 상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의 발언입니다.
Many of these Americans, more than 100,000 according to the last estimate, have been waiting to reunite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코넬리 의원은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친지와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 6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북한에서 송환하는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안은 이밖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27일 밤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과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의 공식 통화는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통화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대북 구상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북 국정 목표와 과제에 대해 전임 보수 정부의 동족 대결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8일 시대의 요구와 촛불 민심을 똑바로 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2020년 한반도 비핵화 달성,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한 뒤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이 북핵 폐기와 흡수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국정운영계획에 대해 보인 첫 반응입니다. 조선의 오늘은 한국 정부가 화해와 협력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바란다면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치적쌓기와 인기몰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비핵화 초기 조치인 핵 동결에 이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 불신에 찬 반응을 보임에 따라 꽉 막힌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반응에 대해 한국의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핵개발을 해서 핵보유국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의 범위는 제한하고 있잖아요. 핵 문제는 뭐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런 대화의 포맷으로는 북한은 들어올 수 없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친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이 파격적인 경협 확대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핵 해결의 전제로 삼고 있는 입장을 철회하라는 주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 이거 말고 이걸 뛰어넘는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북한의 반응이 외곽의 선전 매체를 통해 나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북한 당국도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반응은 자신들의 불만족을 간접적으로 전해온 수준이라며 당국 차원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에 큰 흠집을 내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철광석과 수산물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수출 품목이었던 석탄과 의류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약 2억 2,700만 달러로 1위, 그리고 석탄이 2억 2,4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근거로 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7월 27일 현재 편물을 제외한 의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석탄을 근소한 차이로 밀어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류와 석탄에 이어 1억 1천만 달러가 수출된 철광석이 3위였고 4위는 약 9천만 달러어치가 팔린 수산물, 그리고 4,1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편물을 포함한 의류가 5위에 올랐습니다. 유엔 제재로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대북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지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 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철이나 철광석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면에 수산물과 의류는 교역 제한 품목이 아닙니다. 대중 수출 순위 1, 2위에 오른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석탄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7.3%, 그리고 석탄은 무려 54%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의 수출 감소분은 철광석과 수산물이 고스란히 보완했습니다. 이 기간 철광석과 수산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각각 84%, 88%에 달합니다. 그 밖에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 가운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그리고 조각상의 대북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동과 니켈, 아연, 은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소량 수출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대북 수입 금지 조처가 발효되기 이전에 수입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입 순위에서는 전기기구와 부분품이 1위에 올랐고 이어 보일러 기계류와 인조 필라멘트 순이었습니다. 1위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운데 휴대전화 관련 품목의 수입이 약 5,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4%가량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대북 수출이 일절 금지된 헬기는 수출이 전혀 없었고 선박과 선박 관련 구조체가 소량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러나 대북 수출 제한 품목인 항공유의 판매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용 휘발유가 포함된 휘발유 판매는 이 기간 17.3%가 늘어 약 2,100만 달러치에 달했고 항공 석유는 약 58만 달러치로 72.6%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인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대북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휘발유는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그 밖에 북한의 쌀 수입은 무려 207%나 증가해 이 기간 쌀 약 72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던 여성이 다시 북한 내에 돌아가 선전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요. 처벌 일변도였던 북한의 탈북자 대책이 김정은 정권 들어 봉쇄와 회유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기 기자입니다.
한국 TV에 출연했던 탈북 여성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선전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전혜성이라는 이 여성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외 선전 방송에 출연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남조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어느 곳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한번 북한을 저버린 사람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 TV에 출연하는 것은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정은 시대는 뭐 거의 없었죠. 그때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탈북자를 유인하거나 납치하거나 또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을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TV 채널에 내세워가지고 대남 비방을 하고 이런 선전 공세는 김정일 시대는 뭐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탈북자 대책은 처형일변도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민족 반역자로 몰아 처형하거나 친인척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곤 했습니다. 1997년 황장염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감추면서 가족과 친인척을 처벌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처형 위주였던 북한의 탈북자 정책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회유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북한 당국이나 관영 매체는 탈북이나 탈북자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권 이후에는 한국으로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북한에 재입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의 기자회견입니다.
이놈은 저희 부부에게 남조선에 가면 집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떠버렸습니다. 기만 좋은 소리만 누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로부터 5개월 뒤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또 북한은 2014년 12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을 한자리에 모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 선생님은 우리들의 친아버지십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탈북자를 TV에 등장시키는 것은 탈북을 현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와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경지대 곳곳에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드는 도강 비용이 미화 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비싸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자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2706명이었던 탈북자 숫자는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류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 경제 사정이 다소 나아지면서 탈북이 줄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economic factor may not be as compelling to persuade people that they had no choice.
그러나 2016년 들어 탈북자 수가 1417명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 체제와 공포 정치의 환멸을 느껴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탈북 동기입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정말 고사층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는 걸 보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반 탈북자 중에서도 살기가 어려워 탈출하는 사람과 함께 보다 나은 기회와 삶의 질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숫자는 3만 800여 명에 이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어떤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외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의 송환 사업 재개를 규정해 중단된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미국 정부가 나서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아테소 위원장이 수정안 형식으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들과 상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미군 유해 발굴, 송환 작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보고서를 법 제정 1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전에 북한과의 통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주장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전됐다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확인 가능한 단계적 목표를 정하고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협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시험의 잠정 중단부터 시작해 북한 경제구조의 현대화와 장기적 안정을 위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도 협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994년과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주도했던 인사로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17명이 한 목소리로 북한 핵개발 저지와 미한동맹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5일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한인 풀뿌리 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대북 제재와 미한 협력, 상호 교류 등 한반도 관련 활동에 가장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파 의원인 테드포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그레이스 밍 의원, 루이스 코레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태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닷새 일정으로 통일 안보 비전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7 세계 장병 청년 통일 안보 비전 발표 대회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 기념관, 오늘 원래 또 휴전 협정일 64년이 되는 날이죠. 예, 뜻깊은 날에 또 이렇게 방문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저는 여기 그 전쟁기념관에서
방학을 맞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부에서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참가자들도 이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는 2015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주역인 청년과 장병들에게 통일과 안보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된 시간인데요. 국방부 육군 송육의 중령입니다.
이 대회는 그 지난 2015년부터 최초 시작이 됐는데요. 통일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장병들한테 통일 안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제공해서 미래의 글로벌 안보 리더를 육성하고 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튼튼한 안보의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극과 연주, 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판문점과 최전방 견학, 또 전쟁 기념관 등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재미교포로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다니엘 씨입니다.
우선 판문점 직접 가보면 그 남북의 그 분열을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해외에서 살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뭐 뉴스에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았다, 뭐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실험을 하고 있다,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막연하게 듣죠.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 분단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다니엘 씨는 일주일 동안의 이런 경험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북 통일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미교포이긴 하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흔히 많은 미국인들이 체험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을 거기 미국에 가서 적용을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반도의 입장에서.
호주에서 아들과 함께 참여한 한 참가자 역시 타국에서 외국인이 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냐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몰랐었다면서 이번 대회 참여를 계기로 고국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한국은 나라가 두 개일까? 사우스, 노스. 이렇게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질문에 참 난감했어, 맨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창피했고,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아, 우리 아이도 한국인데 왜 사우스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 이 계기에 우리 아이가 조금 유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느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과 염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아 정말 좀 감회가 되게 새롭고 그 다음에 정말 아 이렇게 예전에 몰랐던 유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한테는 엄청 기쁜 시간이고 진짜 지금 빨리 우리 남북한 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엄청 좋겠어요.
이번 대회는 해외팀뿐만 아니라 국내 참가자 그리고 군 장병과 생도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네, 휴가를 개인휴가를 써서 나와서 진행 스텝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올해 이제 대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저는 이 대회가 약간 화합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평화 통일을 위해서 1기부터 2기, 3기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병 참가자들은 특히 제대별로 수차례 예선 대회를 치렀고 각 군 본부 최종 예선을 통해서 507개 팀 가운데 최종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46대 1이라는 가장 치열한 예선 과정을 거쳐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3 공수여단 특전사 박창준 일병입니다.
육군 장병들끼리 통일비전 안보대회라는 그런 하나의 대회를 딱 개최해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한참 선배이고 고참이신 이제 먼저 들어가셨던 그런 군인분들께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뜻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진행된 2017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23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30도. 수풍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 최고 31도,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오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8도, 용현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원산, 장전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 청진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웅기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25도, 삼지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해상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BOA에 북한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 41분에 발사한 한 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자강도의 모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에 떨어지기까지 약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 14형을 뛰어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약 45분간 비행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것보다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는 것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긴급 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나라 군 당국은 성명에서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덤포드 의장과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미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 의회 러시아 제재에 대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미국의 각종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9월 1일까지 현재 외교 인력을 455명으로 줄여야 하며 모스크바 인근 미국의 휴양시설과 창고 건물도 비워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마리아 올슨 미 대사관 대변인은 존 테프트 미 대사가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통보에 대한 검토를 워싱턴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28일 북한 최고 지도자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정식 재판을 10월 2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흥 씨는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BX로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에 난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난민촌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젤리노 알파노 외무장관은 프랑스가 즉흥적으로 그 같은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확한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비판을 삼갔지만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마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